저는 상관관계가 안 보이거든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기술 버블은 지금까지 75회 정도가 있었다. 근데 단 3번 터졌다. 나머지 버블들이 있었지만 버블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금강이 나오면 이거는 버블이 아니거든요. 금강이 안 나오면 버블인 거죠. 그러면 이 금강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술 그 자체, AGI를 가냐 안 가냐가 금강을 발견했다 아니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컨슈머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뭐 AI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박사님도 엄청 바쁘시죠?
네네. 회사 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시고. 네네. 네, 오늘 어쨌든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타이밍적으로는 정말 절실한 타이밍이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점점 커져서 AI 버블 맞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젠슨 황은 버블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버블 논쟁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한번 7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순환 거래 서큘러 딜스가 이제 나타나면서 특히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천억 달러 계약을 했는데 그 천억 달러를 투자라는 조건이지만 마음껏 쓰자는 것이 아니라 설비 투자 특히 엔비디아 GPU 사는데 100% 써라. AMD도 주가 주식을 갖다가 0.01달러 주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GPU를 사라. 이러한 조건을 하다 보니 GPU 팔아서 번 돈 으로 투자해서 투자금으로 다시 GPU 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월가나 이런 데서 이건 거품의 가능성들이 있다. 특히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를 했지만 10년 동안 오픈AI가 설비 투자만 1조 달러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매출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목표 매출이 뭐 13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오픈AI가 매출이 130억인 회사가 어디서 1조 달러를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다 제외한 거잖아요. 설비 투자만 1조 달러가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하면서 무디스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이것을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받았으면서 전반적으로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팽배해졌던 거고 최근에 또 메타가 사실은 실적은 좋았잖아요. 실적은 맞아요, 좋았는데 맞아요. 300억 달러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넘게 대출 받아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AI가 광고 매출도 늘려주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지만 흔히 말하는 타임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리턴에 대한 주기가 과연 매출의 증가하고 맞을 것이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면서 메타가 주가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거품론이 지금은 뭐 마이클 버린이나 이런 사람들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금 흔들리고 주가도 또 빠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거품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저는 상관관계가 안 보이거든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각각의 해석들이 지금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품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기술 버블 은 지금까지 75회 정도가 있었다. 아. 1800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단 3번 터졌다. 한국이 경험했던 버블은 닷컴 버블이 마지막이자 이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네네. 1840년에 있었던 레일웨이 버블인데 영국에서 있었던 지금 절대적 수치로서는 지금 AI 설비 투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상대적으로는 레일웨이 버블이 더 컸어요. 아. 그때 영국의 중산층들이 몰락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는 미국의 전기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철도나 전기를 다 국가가 만들었다고 한국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민간이 만들다가 망하니까 국가가 개입하면서 사들이면서 공용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또 됐던 건데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은 이런 큰 버블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버블들이 있었지만 버블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라시라면 버블은 언제 터지는가? 버블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순환 거래를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처럼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만들어졌다 해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향했던 밴드웨건 이펙트 이 역사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엔비디아는 곡괭이하고 삽하고 뭐 청바지 이런 걸 다목적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숙소도 팔고 금광이 나오면은 이거는 버블이 아니거든요. 금광이 안 나오면 버블인 거죠. 그러면 이 금광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컨슈머 시장입니다. 컨슈머 시장에서 재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AGI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 수준마다 기술에 맞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고 네. 그 시장은 컨슈머 시장이라는 거고 컨슈머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B2B 시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컨슈머 시장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를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유마켓이고 자율주행은 이제 형성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단계는 아닌 거고요. 저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전형적인 R&D 시장이죠. 아직 네, 네.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막 그쵸.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은 OpenAI가 이번 10월 초에 5개년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그럼 매출 성장을 어떻게 해서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1조 달러를 대출이든 투자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을 보면서 이 계획대로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버블이 안 터지는 거고 8월 기준으로 해서 2천만 명이 있는 매달 22달러를 내는 사람 22달러 이상으로 왜냐면 200달러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2천만 명 있어요. 이 부분도 내년에 두 배로 만들겠다. 거버먼트 쪽에 매출도 높이겠다. 그리고 GPT 엔터프라이즈도 많이 팔겠다. 가장 많은 항목은 B2C 항목이에요. 광고 플랫폼 만들겠다. 소셜미디어 SNS 지금 소라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역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커머스 부분 대단히 크게 확대하겠다. 브라우저 시장도 확대하겠다. 검색 시장도 확대하겠다는데 이건 당장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돈이 되는 것은 지금 세 가지를 걸었는데 광고 플랫폼, 커머스, 그다음에 소라를 통한 소라가 사실은 광고 플랫폼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여러분 9월 초에 링크드인과 경쟁할 수 있는 하이어링 플랫폼도 만들겠다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OpenAI 블로그에 나왔고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링크드인이 어떤 회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0%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외부 주주로서는 최대 주주잖아요. 한국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돼. 하는 영역인데 네.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라를 만든 건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을 공격하는 거고요. 샵을 만든 것은 아마존을 공격하고 한국으로 치면은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할 거고요. 하이어링 플랫폼을 만든 것은 링크드인을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플랫폼을 만들면서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광고 미디어를 하고 있는 것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컨슈머 시장을 흔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1, 2위를 하는 업체들이 다 어디입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여기 흔들어서 여기에 먹거리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전 실패하면 버블 터질 거라고 봐요. 1등을 못해도 2등으로 가는 전망들은 보여줘야 판은 어느 정도 와서 마켓쉐어를 나눠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글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거고 아마존도 막으려고 할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아마존은 코멧이라는 그 퍼플렉시티가 들어와서 AI 커머스 하는 걸 지금 막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선을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또 챗지피티랑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쵸. 이러면서 기존의 시장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다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유선 인터넷 시대와 무선 인터넷 시대가 시장 질서가 바뀌었던 것처럼 AI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정의하는 AI 경제라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가 엔비디아의 칩이고 AMD의 칩이고 브로드컴의 칩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이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인 거죠.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뉴 마켓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시장이라든지 올해 여러분 봄에 구글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알파폴드에 기초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면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면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남들만 좋은 일 시켜주지 않겠다. 우리도 제약회사 가겠다. 이런 식의 시장을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저는 금강이라는 거고 이게 터져주면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 사는 거고 데이터 센터 늘리는 거고 훌륭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을 끌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그 자체 AGI를 가냐 안 가냐가 금강을 발견했다 아니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비유를 들자면 1907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 시장에서 1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자동차는 먼저 독일이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이걸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췄던 것은 헨리 포드죠. 그러면서 보스턴과 뉴욕에 있는 거리에 있는 말들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기술과 지금의 제가 비유를 들자면 지금의 제네시스하고 비교하면 아니 지금의 모닝하고 비교해도 모닝이 더 좋을 거예요. 기술은 월등히 좋아졌지만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각각의 기술 수준에 맞는 시장은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뉴 마켓도 중요하고 AGI도 언젠가는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서 장악할 수 있는 시장, 커머스 시장, 검색 시장, 광고 시장, SNS 시장, 하이어링 플랫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 OpenAI이고 여기에 따라서 구글도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OpenAI하고 구글이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성과를 못 낸다라면 AI 거품론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은 증폭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OpenAI가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이 결국 광고와 커머스라면 이것이 성공한다고 한들 기존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출을 뺏어오는 것이지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 AI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고작 하는 게 그 안에서 땅 따먹기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죠. OpenAI도 지금 방산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Open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심지어는 월드 모델로 휴머노이드 사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규 시장도 만들어내는 거죠. 신규 시장도 만들어내지만 유선 인터넷 시대의 강자들을 무선 시대에 재편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AWS라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들 이런 데이터 센터들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냐면 보면 유선 때보다 무선 때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SaaS라는 개념 자체는 무선 앱에서 훨씬 더 작동하기 맞는 궁합이었고 이것이 그들 비즈니스가 글로벌로 앱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도 새 개념이 생겼던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고 모바일 때 우리가 여러분 역사 보시면 스마트폰의 앱 전에 앱스토어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가 만든 거고 지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AI 팩토리라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도 이런 클라우드 망처럼 새로운 궁합이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 엔비디아도 그래서 피지컬 AI 해보겠다. 뉴 마켓이죠. 근데 네. 뉴 마켓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젠슨왕이 또 일론 머스크랑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네. 그다음 주에 가가지고는 우버하고 계획 발표하고 그다음 주에는 치킨 먹으면서 현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판의 플레이어를 테슬라에 여러분 제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 플레이어로 놔둬서 이기는 쪽 우리 편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규 시장을 만드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아니 무슨 오픈 AI가 1조 달러의 설비 투자를 하느냐. 파이낸셜 타임즈는 26기가와트라고 하는데 6기가와트는 해외에 짓는 거고 20기가와트가 미국에 짓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랬더니 어제 클로드가 발표했죠. 우리도 10기가와트 짓겠다. 한국이 26만 장 GPU 갖고 왔는데요. 이거 600메가와트예요. 다 줘도.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미국에 필요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학습용이 아니라 서비스용이죠. 광범위한 서비스 확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지난주에 순차적으로 밝게 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센터가 포르투갈에 150억 달러, 150 유로, 뭐 스페인에 100억 유로 구글. 그다음에 뭐 각각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다 또 70억 달러, 또 독일에다도 또 50억 달러, 50억 유로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거는 B2B 비즈니스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B2C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다면 중국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일본은 사실 작년부터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깔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신규 시장도 나올 거고 구시장도 나오는데 타임라인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신규 시장은 되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1조 달러를 투자했고 물론 이거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했는데 신규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레비뉴가 창출화되지 않는다라면 또는 늦어진다라면 여기까지 파이낸싱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쉬운 먹거리부터 먹는 거죠. 쉬운 먹거리부터 먹으면 당장의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들, 매출 흐름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쉬운 것부터 가고 왜요? 벌써 8억 명이잖아요. 위클리 액티브 유저니까 매주 챗GPT를 쓴 사람이 8억 명이라는 거고 그거 내년 목표가 16억 명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빼면은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주 거기서 16억 명이 그거를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앱 생태계를 발표했잖아요.
그쵸.
그것이 이제 위챗에 있는 미니 프로그램을 카피한 건데요.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뭐 앱 다 지우고 챗GPT에 앱 깔아가지고 클라우드에 까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도 퍼포먼스도 좀 줄어도 돼요. 단말기도.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챗GPT만을 이용해서 다른 앱들을 호출해서 챗GPT 창으로 그래서 앱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샵 유튜브 샵을 쓰니까 샵 유튜브 샵 이호석 아카데미 이렇게 하면은 이호석 아카데미가 플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 개념들을 지금 미니 프로그램인데 위챗에 있는 이거를 지금 챗GPT가 가져오겠다라는 것도 이 판에서 컨슈머 시장에서 게이트웨이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는 가능하다. 왜? 지금에 8억 명이 있으니까.
AI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금광이 나오면 괜찮다. 안 나오면 이제 문제지만 AI가 금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기업들이 이걸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고 AI 때문에 얘랑 붙었다 대랑 붙었다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투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왜 내가 얘랑 손잡고 쟤랑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걸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면서 25일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감가상각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 조금
그건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 논리의 그 합리화고요. 여러분 그 후퍼칩이라든지 블랙웰의 GPU는 미국 재무팀에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이드라인을 줘서 왜냐하면 이거는 신상품이기 때문에
그쵸.
AI 학습과 서비스에서 이것이 감가상각이 즉 몇 년에 교체 한번 해줘야 되냐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것은 5년에 한번 해줘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메타나 구글 이건 조금 더 학습할 때 밀도 있게 쓰니까 3년으로 할게요. 이거 충분히 5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하고 5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클베리가 그거 파이낸셜 시트 속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무 회계를 속인 거다. 왜냐하면은 네. 이거 3년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이걸 왜 5년 동안 쓴다고 하느냐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5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5년으로 썩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AI 칩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3년으로 해놨던 거죠. 근데 그걸 5년으로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물론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회계적인 무언가의 속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이 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코 불법적이거나 속였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거죠.